같이 다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땅 위에 주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수하시는 구원 운동을 이렇게 이제까지 창세 이래로 주님께서 진행해 오시고 이제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다시 감사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 압니다. 저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심령에 더욱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또 널리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중생에 대한 본문을 읽었지만은 성경 본문 강해를 하지 않고 본문 강해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참고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교리, 우리 교리 강해의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중생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을 중생, 거듭남이라는 말이죠.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중생은 구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미 얻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다 믿으셨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있었겠죠. 대부분이 그러겠죠. 혹 예외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생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과거적 단계, 중생은 과거적인 단계,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구원을 중생한 자들이다. 과거적 단계고 또 다음 시간에 생각할 성화라는 것은 현재적 단계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 미래적인 단계, 영화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과거적인 단계 중생을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는 제가 28년 목회하면서 많이 하였지만은 우리가 매년 그 설교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잘 믿는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우리들이 그 열매를 이해하고 더 성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성경 강해나 또 교리 강해를 그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거듭남이라는 말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난, 두 번 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 다 살아 움직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나 모르고 섬기는 거 내가 흥미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것이 곧 영적인 죽음이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중생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오늘 읽은 본문의 구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듭남이 중생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중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당위성, 필요성을 지금 말합니다. 구원을 얻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구원 얻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 중생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영적인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장차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도 과거에 죽었던 우리지만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살아난 자들이다. 살아났습니까? 다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중생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은 무엇인가? 중생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씨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씨. 씨라는 것은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죠. 신비한 것이 씨죠. 그래서 그 씨를 땅에 심으니까, 예, 봄이 되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예, 나무가 생겼어요. 생명이 그 속에 있었구나. 아, 씨를, 예, 말라져 있는 씨를 보면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신기하듯이, 예, 중생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새 생명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씨는 범죄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다시 범죄할 수 없는 생명. 만일 범죄한다면 죽어버리는 것이니까, 죄는 죽음이니까 중생의 씨가 죄를 짓는 그런 씨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죽어버릴 것입니다. 새 생명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새 생명의 씨, 예, 하나님의 씨라고 불리는 이 중생의 새 생명은 다시 범죄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그런 성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심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생의 새 생명 곧 하나님의 씨가 영혼에 심어짐으로써 사람의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해진다. 신학자들은, 개혁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심오해서 우리가 다 분리해서, 예, 그렇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영육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육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구분 못합니다. 죽으면 그때는 죽어서, 예, 무감각한 그런, 예, 그 몸, 시체는 그런 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떠난 영은 영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지만은 살아있을 때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몸과 마음이 여기까지는 딱 영이고 여기까지는 육이다.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말하기 어려우니까 표현을 하기를 신학자들은 사람의 영혼의 지배적 성향 혹은 주도적 성향, 예, 디스포지션, 예, 성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배적 성향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중생을 정의합니다. 거듭난 자는 새 마음, 새 성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좋은 말씀이죠. 우리 육신에 딱딱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없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이제는 믿어봐야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구나, 오늘도 예배당에 내가 나가 봐야겠구나, 그러고 나오셨겠죠. 나가기 싫은데 나와, 난 안 나오면 안 돼, 안 나오면 너 큰일 나,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코를 끼운 듯이 그렇게 나오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왔다도, 구레네 시몬같이 왔더라도,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되면 그것도 복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원근강제에서 먼 데서 오시는 분이 그렇게 올 리가 없겠지요. 예, 그러면 오기가 쉽지 않겠지.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나도 믿어봐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나가봐야겠구나, 그리고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알고, 또 못 나온 분들도 온라인으로 시간을 정하고 시간에 접촉해서 온라인으로나마 내가 말씀 앞에 앉는다. 온라인도 좋기는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용해서 혼자 스마트폰 켜놓고 거기에 말씀을 들으면 더 귀에 잘 들어오고 그러는 것도 있긴 있다 그러는데, 게을러질까 봐 게을러져서 이제 예배당 안 나가고 나는 온라인 교회, 온라인 교회라는 건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나 설교는 혹 들을 수 있지만은 교회는 모이는 교회지 온라인으로 교회하라 그런 거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지, 알아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교회를 하거라 그러면은 교회가 해체돼버리고 해산돼버리고 말겠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하튼 말씀 앞에 앉아서 즐거이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앉는 줄 압니다. 중생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옛사람은 무지와 도덕적 불결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지와 부도덕, 무지와 부도덕, 그것이 불경건과 부도덕과 같이.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은 비록 옛 죄악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죄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그 주체는, 죄성의 그 자리는 아마도 몸일 것이다, 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몸과 영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몸에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원래 생각은 몸의 기능이 아닙니다. 영혼의 기능이지. 지정의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혼의 활동이지 몸 자체는 지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감정으로도 화를 내고 의지적으로도 죄악된 일들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이, 그것이 옛 죄악성이라고 말하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은 여실히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 성향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향이라는 말을, 디스포지션, 성향이란 우리의 영혼이 새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 속에 이 죄성의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새 성향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주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성경도 좀 읽어야겠다, 예배도 참석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옛날 생각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상태를 표현하기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것은 핵심이 욕심이고, 그리고 구습을 쫓는 옛날부터 오던 모든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습관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다 그게 구습인 것입니다. 옛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듯이 옷을 벗어버리도 옛날 옷을 벗어버려서 저 빨래통에 넣어서 세탁기로 돌려버려야 되듯이 중생이라는 것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게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했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은 이거 성화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라 중생을 가르치는 구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는 과정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성화해서 계속 새로, 날마다 새로워지지만은, 그러나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이 변화입니다. 중생,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옳습니다. 중생의 씻음, 예, 죄를 씻어야 중생하는 거예요. 죄는 죽음이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죄 씻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일은, 이 중생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 성령의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 22절 이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내가 구원을 얻으면 중생하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는 성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내 마음의 법, 속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고 구하는데 마음의 법과 싸우는 다른 한 법이 내 속에 있다. 내 몸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중생한 자에게는 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없으면 중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싸움이 없이 너는 이미 내 밥이다. 내 마음대로 해. 이 욕심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가. 일로 와. 그러면 그 욕심에 이끄는 대로 살면 중생한 자가 아니에요. 중생한 자 속에는 새 성향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곧 우리 속에 남은 죄성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의 말을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증하듯이 증거한 구절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의 몸은 한번 죽어야 되지. 이 몸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죄성을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이 또 죄인 천지가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몸은 한 번은 변화되어야 할, 죽어서 썩어서 부활하든지 살아서도 변화를 해야 될 그런 몸이다. 이 몸은. 그래야 죄성이 없는 몸이 되어야, 부활체가 되어야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 중생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의 첫 열매 그런 말을 했죠. 그것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에크푸뉴마토스라는 말, 에크라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근원해서 근원을,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 6절 8절에 이렇게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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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성령께서 중생의 원인자, 원인자, 에크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 영어로는 out of 뭐 그것으로부터 바로 나는 그 원인자를 말하는, 중생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을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까 인용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죽은 자는 스스로 살지 못하죠. 죽은 자 보고 살아나 살아나 암만 얘기해도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한다고 살아납니까? 예수님이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럼 나오지. 우리가 죽은 자 보고 살아나라고 해서 살아날 것 같으면 공동묘지 가서 죽은 사람들 보고 다 불러내겠지만 아무도 살아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 살아나거라, 일어나거라. 왜 여기서 이제 고만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지. 죽은 자는 스스로 살지 못하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협력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생이 신인 협력으로 된다 그래요. 신인협력,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사람이 듣고 결단하고 응답함으로써 중생한다. 신인협력설이라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는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중세철년 오늘까지도 천주교의 구원론은 신인협력설입니다. 그것은 세미펠라기안이즘이라고 반펠라기수주의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 그 알미니안이랑 똑같습니다. 신인협력설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기 전에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중생에 있어서 그러므로 죄인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성령께서 아까 말한 에크푸뉴마토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유아들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성인들의 경우 중생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마치 나사로에게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아유 주님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데 그렇게 나사로야 한다고 들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서 살려주든지 그래야지.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사로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암만 전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일어날 리 다시 그들이 깨달을 리가 없다. 예, 옳아요. 못 깨달으면 죽어도 못 깨달아. 암만 얘기해도 그 무슨 말인지 아이고 어렵기만 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예배당은 전혀 갈 곳이 못 된다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이 들리기 시작해서 저 일리가 있네.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섭리자가 계시다고, 구원의 그 이치가 그렇다고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죄인의 구원과 거듭남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듯이 죄인들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안 믿으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고 삽니다. 그렇게 외쳐야 된다. 다 알려줘야 된다.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설교를 통해서 외쳐서 듣게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성인들이 그 말이 듣는 들을 귀가 열리게 돼. 귀가 열려서 그래야 되겠구나. 나도 죄인이지. 나도 그렇게 조금 느끼긴 했는데 죄인이다. 나도 인정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중생할 때 하나님이 낳으시는 게 중생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단은 말씀이다. 전도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23절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았다. 믿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 전도해갖고 되냐고. 요새 전도에서 누가 전도지 하면 갖다 버리지 귀찮아하지. 전도지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럼 전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언제 구원 얻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구원 얻는가. 받든 안 받든 뿌려 전도지를 갖다 나누어 줘야지. 예, 안 받는다고 안 전해주면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 가만히 있으면 있어도 구원을 얻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듣든지 안 듣든지 받든지 안 받든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어. 우리는 전도지를 뿌릴 수 있는 대로 뿌리고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의무야.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그 일을 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지. 옛날부터 전도자들은 그렇게 했지. 옛날에는 뭐 전도가 잘 돼서 전도하고 오늘날은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 안 하고 그러는 줄 알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나가서 그냥 전도해. 바보같이 무식하게 전도해. 그냥 오늘 뭐 되고 안 되고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이 바른 지식이 아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냥 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하면 가서 나가서 그냥 밀어나게 전도지 나누고 예수님 믿으세요. 또 아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전도함으로써 구원을 하는 것이죠. 중생의 내면적 이치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공로를 전도하는 그 순간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고 복음에 증거되어 있는 속죄의 진리, 속죄의 복음의 진리대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벌은 죽음이며 죄 씻음은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옳습니다. 예, 그것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 진리가 예, 죄 씻음을 주는 그런 복음이 되어서 예, 그 속죄의 진리를 받는 자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죄를 씻음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며 그것은 세례의식에서 물론 표현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고 그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내면적인 이치는 그렇다. 중생의 증거, 증거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많이 말했죠.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13장에 누가복음 13장에 3절 5절에 두 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해야 되고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다 죽고 만다. 구주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회개를 위해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에게 너희는 죄인인 것 깨닫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중생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 회개를 위하여 오셨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중생의 증거고 새 생명의 구원을 얻은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생명 얻는 회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죄 씻음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요한일서 2장 29절도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회개하니까 이제는 의를 행하게 되죠. 전에는 죄 가운데 사는 그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게 되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 저 사람 중생했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행위를 보고 아는 것. 저 사람 전에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니, 아, 중생한 자로구나. 그러니까 중생의 증거는 회개란, 회개를 보고 우리가 아, 저 사람 중생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5장 3절에 보면 비록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으로 의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모든 죄인에게 매우 필수적이어서 아무도 그것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뭘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새 값싼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형이나 얘기해서 다 얘기하고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참 쉽다. 구원이 쉬운데 회개는 하나도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일까? 진정한 구원이라면 구원은 회개를 수반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이치에 맞다 그 말이죠. 회개는 중생의 증거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서의 표현은 그것은 옳은 표현입니다. 회개는 지정의의 요소를 포함해서 회개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회개는 자신의 죄들에 대한 슬픔과 미워함을 포함하고 회개는 자신의 죄들을 청산하고 돌아서는 결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요소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결심하는 그것이 회개의 요소입니다. 결심의 요소, 죄를 청산하고 돌아서는 결심이 물론 가장 중요해 보이는 요소입니다. 회개는 죄악되었던 옛 생활 방식, 즉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청산해야만 합니다. 죄악된 생활,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을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도 청산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일들을 버려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된 일들을 내가 버리리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 허무하고 죄악된 줄 알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나이다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회개라 그 말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은 중생의 또 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특징은 믿는 자면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곧 중생한 증거다.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우리가 요절을 알죠. 그 요절의 끝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말이고 곧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중생한 그런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중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곧 중생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옳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믿음도 지정의의 요소를 포함해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식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진 믿음입니다. 약간의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약간의 지식이라도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또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께서는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지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무장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죽으셨으며 속죄가 무엇이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것이라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지식의 요소가 있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것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을 마음의 순종이라 마음으로 아, 주님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보겠나이다. 그런 마음의 영접 순종이 있고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의지하는 의지 주님을 말 그대로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내가 이제 청산하리라.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삶을 내가 청산하리라. 청산해야 돼요. 청산하지 않고 그걸 둘러안고 갖고 있으면서 믿는다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버리고 청산하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리라.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교훈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가버리라고 믿는, 믿고 의지하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 얻은 자요, 중생한 자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자요, 중생치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중생했습니까? 오늘 제가 중생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어려운 교리지만은 설명하려고 좀 했습니다. 여러분은 중생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까? 아까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중생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밝히 깨닫고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죄악된 일들을 내가 이제 버리리라, 죄 가운데 살면 죽는데 양자태기를 해야지, 주님 믿으려면 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주님 나 부질없는 얘기야, 나 안 믿어, 나는 이 죄악된 내가 마음대로 살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다 그랬고,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버리고자 할 때는 그것을 가감없이 청산해버리고 내가 이것을 다 청산합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내가 바로 살아보겠나이다, 돌이켜 주님의 길로 전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두들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중생하고 주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 조금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눈 모두들이 한결같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중생한 자들로, 천국의 자격,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만 살고 죄악된 옛 생활을 다 과감없이 청산해버리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주의 교훈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새 삶을 시작하는, 출발하는, 또 출발한 모든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나눈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